제가 1992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여기 인하대학에 이제 돌아와서 교회를 찾는데 너무 교회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기존 교회를 이제 다니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아이들 끌고 정말 여러 군데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한 5, 6년 6년, 7년 이렇게 지나면서, 용산에 있는, 미국 침례교회를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니까, 이게 신약교회 성도들이 이런 거구나, 교회가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국제 침례교회에 있는 차한 그 형제님하고 같이 그 교회 가서 이제 침례도 받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미국 교회를 인천에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제 다녔어요. 아마 한 1, 2년 정도 이제 다니다가, 이제 한국 교회를 제가 좀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의정부에 있는 임마누엘 침례교회라는 데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그 교회는 허프만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아마 두번 오신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가 1년쯤 이렇게 이제 지나는 가운데, 제가 이제 기계과 이제 교수로 있을 때, 그 옆방에 있는 교수님, 그 제자가, 두 명, 세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여기 오늘, 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된 이제 박재근 형제님인데, 그 박재근 형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나오는 조민수 형제, 그 다음에 최영준 형제, 이세 사람이 찾아와서, 그래서 어느 교회를 좀 가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천에서부터, 우리 형제들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의정부 임마누엘 침례교회를, 저희가 이제 같이 다녔습니다. 그때는 외곽순환 뭐 이런 것도 없고, 아마 그래갖고, 송추역이 넘어가고 그러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한두 시간씩 이렇게 걸리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러고 이제 거길 다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 박재근 형제님이, 2000년도에 우리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공학 박사 이제 학위를 취득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의정부 교회에 이제 열심히 이제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력을 보니까 GM 대우의 이제 파워트레인 연구소 차장도 하고 카스라는 저울 아시죠? 그 카스 전자저울 센서 사업부장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목회를 좀 하는 쪽으로 돌아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08년 그다음 2009년에 캘리포니아주 아마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산타클라라 소재 골든 스테이트 베프티스트 칼리지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아마 석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가족과 함께 2년인가 이제 그 의정부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인천에서 이제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말씀드렸죠. 승리 침례교회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완전히 패망을 해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쪽에 남아서 그 형제들이 다 남아서 임마누엘 침례교회를 이제 섬겼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니까 2009년부터 거기에 이제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있는데 거기 교장도 하고 또 수석 부목사로 이제 섬기고 이런 일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고 그간에 뭐 별로 이렇게 교회가 이제 멀리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왕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 침례교회는 영어로 다 목사님이 설교하면 한국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통역을 하는데 우리 박재근 목사님이 거기서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설교 통역도 이제 하고 그래서 23년 동안 임마누엘 침례교회를 성실하게 이제 섬겼는데 지난해 10월 말쯤에 제게 이메일이 딱 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여기를 그만두고 대구를 내려가서 단독 목회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가 이거 50이 다 넘었는데 이 가족을 다 이끌고 내려가서 이제 단독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좀 상당히 뭐라 그럴까 좀 놀랐습니다. 저도 그 일을 못 하거든요. 근데 다 정리하고 대구를 간다 그래서 일단 한번 만났고 그래서 이야기도 한번 들었고 또제 제자이기도 하고 또 같은 교회 섬기기도 하고 뭐 오랫동안 만나진 못했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돼서 올해 여기 뒤에 가서 보니까 대구에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8길 19-1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4층 건물에 교회를 이제 시작하는데 교회 이름이 영어입니다. 영어. 코너스톤 침례교회. 코너스톤이 모퉁이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 침례교회인데 요새 뭐 영어를 써야 이제 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코너스톤 침례교회 이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동대구역에서 차로 7, 8분 거리고 경북대학교에서 역시 8분 거리고 전철역 신천역에서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이제 위치하는데 첫 예배를 다음 주일 오전 11시에 이제 드린다 이렇게 이제 제게 이렇게 적어서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크리스찬 형제로서 또 교회를 먼저 시작한 그래도 어떤 면에서 선배로서 또 인생의 선배로서 어떻게 이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다가 이 교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소개도 좀 하고 그리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대구에서 내려가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땅한 그런 도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이제 전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도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정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다는 것이 항상 두렵죠. 목회자 입장에서도 항상 두렵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또 여러분의 삶에서 꿈틀거리며 역사하는 그와 같은 진리로 자리 잡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보았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이에요. 21장 7절 말씀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며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나요? 요한복음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나오는 요한이라는 이름은 침례자 요한만 나와요. 실제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요한이 아예 등장하지 않느냐? 아니, 등장은 해요. 등장은 하는데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라는 표현으로만 몇 번 나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요한이 좀 우리가 돼보길 원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여러분께 신앙의 어떤 원론적인 부분부터 좀 말씀드리며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내가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면서 산다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내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어떤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물론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삶의 행위가 달라져요. 또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떤 규례를 지켜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행위를 하고 삶의 방식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핵심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핵심은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즉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특정한 행위가 나오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특정한 규례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져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대계명을 보더라도 그 신앙의 핵심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줬던 그 대계명 바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으니 곧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이 그리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명령에서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대계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명령에서 보더라도 어떤 행위를 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명령이거든요. 어떤 명령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삶에서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를 떠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이 사랑의 관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큰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이제 바나바가 처음 등장해요. 그런데 바나바의 등장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더해집니다. 그들이 외부에서 이제 왔기 때문에 당장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돕고자 교회 필요가 생겼고요. 교회 필요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 사장이 끝나고 5장 넘어가면서부터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역시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합니다. 정말로 고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놀랍게 쓰임받아요. 나중에 사도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도 가죠. 하지만 아나니아라는 사람 안타깝게도 5장이 끝나기도 전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요. 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을 했어요? 교회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에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팔아서 그 땅 판 돈을 하나님의 필요에 채우도록 드리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했어요.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신의 의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이 원하는 그 무언가를 얻고자 그 일을 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동일하게 보이죠. 하나님께 헌신했던 모습이.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도 전혀 다른 결과를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마음이 그 자리에 녹아들어 있지 않다라면 그리고 행위로만 나온다라면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된 길로 그리고 뭔가 핵심에서 벗어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나의 생각이 중심에 뭐가 올까요? 하나님이요? 아니죠. 바로 내 뜻과 내 생각이 자리 잡게 돼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 삶을 더 이끌어가는 것을 섬기고 있는 것, 우상 숭배예요. 따라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잘못된 트랙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주님께서 아시아에,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 나와요.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근데 그 편지에 보면 그 교회들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에 대한 평가와 책망과 칭찬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언급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정말로 아름답고 놀랍고 훌륭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때 개척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었어요? 디모데 목사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어떠했을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정말 놀라웠겠죠. 그렇죠? 아, 바울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자예요. 그런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지 않나요? 어떤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이제 처음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보면 정말 예수님의 그 칭찬이 먼저 언급이 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 말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음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알아내었고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대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음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즉 이 교회는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교리를 지키며 살았어요. 그리고 거짓말쟁이들을 알아냈대요.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칭찬한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면서 낙심하지 않았다. 여러분, 교회로서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주님께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겠어요. 자, 그런데요, 이 놀라운 교회가 4절 5절 말씀에 보면 흠이 하나 있었어요. 4절 5절 말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 교회 문제가 뭡니까? 처음 사랑에서 떠난 거예요. 즉 주님을 처음에는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사랑이 퇴색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은 퇴색해가지만 이들의 헌신과 행위와 수고는 여전히 변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놀라고 훌륭한 교회 맞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점점 없어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근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경고를 해주세요. 어떤 경고예요?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긴다고요. 즉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등잔대라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등잔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헌신하는데요? 주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요? 주님의 말씀 올바르게 붙잡고 있는데요? 올바른 교리, 올바른 진리를 붙잡고 거짓들도 다 분별해냈는데요? 네, 맞아요. 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면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종교 단체로 전락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에 보면 정말 대계명 또 요한계시록 수많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요, 정말로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런 교회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방금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주님을 위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보여지죠. 그렇죠? 때때로 사람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때때로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헌신해요. 때때로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을 드러내고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뭔가를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 수고와 헌신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요한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바로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죠.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그를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라 하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라는 말을 듣고는 벗고 있었으므로 어부의 겉옷을 걸친 뒤 바다로 뛰어들더라. 네, 바로 요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왜 사랑의 사도라고 부를까요?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보면 정말로 그 책만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풍성하게 표현한 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또 주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인도해주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라서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또 요한 1서에 보면 사랑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암송하고 있을 구절이 제가 알기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는데 요한 1서 3장 16절도 비슷한 내용인 거 아세요? 요한 1서 3장 16절 장절이 똑같아요.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요한 1서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신이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와 같은 표현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즉 사도 요한의 이 쓴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그가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말로 사랑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경험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권면하고 온유한 그와 같은 인상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도 붙여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 말고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제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기록자죠. 다른 기록자가 요한에 대해서 묘사한 기록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요한의 행동과 모습을 보면 사랑의 사도와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사랑의 사도와는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어떤 모습인지 즉 이때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당시 젊었을 때 요한입니다. 그 요한의 모습을 보면 일단은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그분께서 보아너게 곧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더해주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과 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 어떤 별명을 지어줬대요? 천둥의 아들들이래요. 천둥의 아들들. 혹시 뭐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 가지신 분 계시나요? 네, 궁금해집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찰지 궁금해지는데 목소리가 일단 작았을까요? 컸을까요?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뭐 옆에서 들으면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그러니까 천둥의 아들. 천둥의 아들 하면 가녀린 모습이 생각납니까? 우렁찬 그리고 힘있는 남자의 모습이 생각납니까? 네, 힘있고 굉장히 강인한 남자가 생각나죠. 즉 요한의 모습은요 가녀리고 뭐 사랑사랑이고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있었다고 기대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작고 가녀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로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 사나이답고 강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특히 사실 이 요한의 전업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전업이 어부였죠. 어부. 그럼 여러분 오늘날 어부들은 그래도 이제 전기와 엔진이라는 엄청난 이 문명의 혜택을 받아서 그래도 배에서 전동기와 모터를 이용해서 고기를 잡습니다. 이 당시에는 전동기나 뭐 엔진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렇죠? 예, 2000년 전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나가야 돼요? 배를 돛단배와 노를 지어서 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올리고 뭘로 해야 돼요? 뭐로? 네, 손으로 해야 돼요. 손으로. 그리고 뭐 그물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 뭐 아 햇볕이 뜨겁네. 아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하면서 뭐 그늘막을 치고 할까요? 네,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그냥 땡볕 아래에서 그렇게 모든 일을 손으로 직접 다 했어야 됐어요. 그러면 그 요한의 피부는 어땠을까요? 네, 아주 검게 글렸을 것 같아요. 그 손바닥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못을 눌러도 못이 들어갈 정도로 굳은 살로 베겼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요한이었을 거예요. 성경에서. 자, 그리고 또 실제로 누가복음 또 9장에 보면 요한의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기와 같이 하지 않는다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막아버립니다. 그런 내용이 또 나와요. 좀 황당하죠? 자기 편 아니라고, 자기 그룹에 속해 있지 않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을 막아요. 자, 누가복음 9장 49절로 5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 하니.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책망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들었죠. 당연히. 5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를 막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자, 요한의 성격이 좀 나오죠. 예, 자기와 함께하지 않으면 일단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우리랑 함께하지 않아? 아, 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누가복음 9장 54절 55절에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죽게 하길 원하십니까?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자, 54절 55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자, 야고보와 요한이 나왔어요. 이것을 보고 이르되,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이에요.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태워버리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또 책망하십니다.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또 꾸짖으세요. 지금 요한이 어떤 모습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갑자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분은 참 안타까운 분이에요. 자, 굉장히 거칠고 직선적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또 요한이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헌신한 것에 대한 대가도 원했던 것 같아요. 자기 어떤 욕망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또 굉장히 담대하게 주장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또 나왔어요. 그분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기 원하나이다. 아, 굉장히 담대하죠. 예수님께 우리가 원하는 거 무조건 해주세요. 막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36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 입으셨을 때요. 그분의 왕국. 우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하였으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의 영광 입으실 때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에게 높은 자리 앉혀주세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 앉혀달라고. 다른 제자들이 이 말을 듣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있는 데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안 좋았죠. 다른 제자들은 더 성숙하니까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러지 않았어요. 41절에 보면, 마가복음 방금 우리가 10장 읽었는데 10장 41절에 보면 그 10명이, 야고보와 요한 빼고 나머지 10명이에요. 그 10명이 그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하였으나. 네, 당연히 못마땅하죠. 다른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의 모습을 지금 제가 여러분께 쭉 설명해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처음에 따랐던 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소리도 크고요, 다혈질이고요, 거칠고요, 남자답고요, 싸네답고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 의와 자기 생각대로 막 먼저 앞질러서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사랑과 온유와 인자와 이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잘 기록한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자기 절제를 잘해서요? 자기 훈련을 잘해서요? 아니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고 그가 경험하고 그가 알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요한이 변해간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았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이 요한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그의 관점을 변화시켰고요,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그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딱 볼 때면 왠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들처럼 좀 초반에 기록된 것 같고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 다섯 권의 책은 성경 기록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복음서 기록될 때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똑같이 AD 90년경에 그러니까 요한일서, 2서, 3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이에요. 바로 그 책을 기록할 당시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했던 그 사도 요한의 모습이 정말로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젖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한이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요?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요.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항상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부분이 물론 뭐 많은 부분이 있지만 마지막 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서도요 끝을 다르게 끝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마지막 끝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계명을 주시면서 대위임령, 대계명이 아니라 대위임령을 주시면서 끝나고 또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이 딱 기록되면서 멋있게 끝나거든요. 아, 뭔지 딱 끝났구나 예수님의 생애가. 그런데 요한복음만큼은 갑자기 생뚱맞게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 이야기로 끝나요. 요한복음 21장. 바로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21장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열심으로 따랐던 사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꺼냈던 유일한 제자가 베드로였어요. 그 정도로 담대하고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정도로 뜨겁게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가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우리도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사건 임할 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베드로 앞에 다시 서죠. 베드로가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당연히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랍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베드로였다면 그 부활한 예수님 봤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성경을 처음에 읽었을 때는 쭉 보면서 아,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제가 잘못 알았네요. 예수님 이렇게 부활하셨네요. 진짜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뭔가 거기서 회개하고 바로 따라갈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부활한 예수님을 봤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만 해도 최소한 두 번 이상 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주님의 사도로 일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면목이 없어서 고기잡이로 다시 돌아갑니다. 고기잡이로. 그게 21장 내용이에요. 예수님께 너무 민망한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자격이 없어. 다시 돌아가니까 또 전업 어부였던 제자들이 다른 출신, 전업 어부 출신들이 여섯 명이 줄줄줄 따라가요. 거기 누가 있었어요? 요한이 있었던 거예요. 또 요한이. 같이 줄줄 따라가서 고기잡이 합니다. 낚시 즐기러 간 거 아니에요? 예. 네. 옛날 본업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본업으로요. 본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부활한 모습 이미 두 번 이상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다시 또 낙심해서 떠납니다. 옛날 전직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 베드로를 보려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사람 낚는 어부로 처음 부르셨던 그때 그 상황을 그때 그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께로 오도록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21장 7절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절로 7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로 7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도 너와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가서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이제 아침이 될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러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들이 많아 그들이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라 하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라는 말을 듣고는 벗고 있었으므로 어부의 덫옷을 걸친 뒤에 바다로 뛰어들더라. 바로 베드로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21장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1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이렇게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 모든 상황 속에 곁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그게 요한이에요. 그게 요한. 요한이 또 등장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20절. 20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돌아서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돌아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누가 계속 따라왔어요? 예, 요한이 졸졸 따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서 이걸 쓴 거죠.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말한 자더라. 이 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베드로와 예수님입니다. 근데 요한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기록을 썼을 때 베드로는 이미 죽었거든요. 베드로, 주님의 영감으로 내가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기록을 여기다 줬어. 봐봐! 말이 안 되죠. 베드로는 없었어요. 그러면 왜 베드로의 내용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했을까요? 베드로 위해서?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위하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그 베드로가 누구라고요? 바로 너라고요. 베드로를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절망 가운데 낙심에 빠져서 모든 걸 포기했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왔던 그 예수님이 실수하고 절망 가운데 낙심에서 모든 걸 벗어버리고 싶은 그와 같은 나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붙잡아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분이 바로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알려주고자 주님께서 영원히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그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요한복음 21장에 그걸 기록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요한을 변화시켰더럼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 요한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제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묵상을 좀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제자. 왜 이름을 안 쓰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제자로 하나님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고요. 그 이름 대신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그리고 사랑이 나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예요? 내가 열심히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아빠가 아들에게 편지를 써요. 지난번에 철수, 너 민혁이랑 어디 가서 이거 했지? 딱 쓰는데 아빠가 지난번에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이 민혁이랑 뭐 했지? 느낌이 좀 어떠세요? 네. 아빠가 사랑한다는 거, 그거 알려주고 싶거든요. 네가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거 알려주고 싶거든요. 요한이 아까 AD 90년경에 이게 기록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한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뭐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아주 나이가 많은, 그렇죠? 아주 연로한 그와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사건은 어떤 사건? 언제 때 사건이에요? 그때로부터 60년 전의 사건이죠.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니까. 그러면 그 사건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사 그 사건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자기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걸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 부분을 기록해 나갈 때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요한의 마음. 그 예수님 보고 싶었겠죠. 그 예수님 너무 그리웠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겠죠. 오늘 저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거든요. 내가 그 사랑에 흠뻑 젖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거할 때 이 세상의 죄들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내가 이 죄 안 지어야지, 내가 저 죄 안 지어야지,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해선 안 되고 어떤 건 해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나를 얽어맸던 죄가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나를 사로잡았던 죄의 매력이 어느 순간 점점점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서 내가 그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고요. 바로 그 죄를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저는 올 한 해 정말로 여러분 우리 많은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였을 텐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예수님을 정말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작년보다 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와 같은 한 해가 되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답게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답게 민망하지 않고 그 주님께 나가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 계획 세우셨죠? 네.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을 열심히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런데 그 계획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들어가 있습니까? 또 그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셔야 되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떤 일을 이루고 어떤 성취를 이루고 뭐 승진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갖다 많은 것을 막 뭐 얻고 당연히 그와 같은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세월이 그런 것으로 다 소진된다면 여러분은 큰 것을 잃어버리고 이 땅 살아간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1월 초인데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 사랑함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유익한 부탁입니다. 제가 숙제는 못 드리고요. 숙제는 제가 검사를 못 하니까 그래서 부탁으로 드립니다. 그 요한복음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 뭐 저 읽고 있는데요? 아니, 맞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한번 특별하게 시간 내서 1장부터 21장까지 가능하면 끊지 않고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근데 부탁드리는데 좀 이렇게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요한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읽어보세요. 지금 90이 다 된 노인으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그 사람이 그래도 쓰는 것보다는 읽는 게 낫죠. 쓰지는 않지만, 필사하지는 않지만 그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1장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그리워하는 그 마음으로 그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으로 감동 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 받을 때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 보여요? 그럼 죄 용서 구하시고요. 또 내가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 그와 같은 마음이 드러나 보입니까? 그러면 용서하세요. 쓴뿌리가 드러나 보입니까? 그럼 쓴뿌리 뽑으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지는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고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완전히 깨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 주에 혹시 여러분 두 시간만 내면 뭐 마침 보고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두 시간만 내면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다 읽습니다. 예, 천천히 읽더라도 이거 제가 해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하지도 않고 여러분만 읽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다 해보거든요. 두 시간만 내시면 뭐 농구 시합, 뭐 야구 시합, 뭐 축구 시합 한 번 보는데 두 시간 이상 걸려요. 야구는 네 시간이죠. 예, 그 시간 한 번만 내시면 요한복음 한번 1장부터 쫙 21장까지 묵상하면서 쫙 읽어나갈 수 있거든요.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그 어떠한 것에 들인 시간보다 더 유익할 거예요. 물론 제가 뭐 매주 그렇게 하라, 뭐 매일 그렇게 하라 그런 말 아니에요. 예, 정말로 오늘 요한복음 말씀 들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요한이 느꼈던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보여주신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와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푹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삶이 변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관점이 변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나의 사고방식이 변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내 행동이 변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을 한 분 한 분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고 그 사랑의 관계를 가져간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주님 믿으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곳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나중에 저 천국에서 예수님 다시 만날 때 주님 내가 사랑했던 그 주님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이 넘치겠어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만나길 원해요. 민망해서 눈치 보면서 삐쭈삐쭈하면서 세상에서 많은 거 이렇지만 뭐 예수님 사랑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 감동하고 감격해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 맞이하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